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에 참석을 했는데 자녀의 결혼 예식에 참석을 했는데 하객분들이 다들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도란도란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날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고 그 잔치를 주관한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좋아서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오고 이야기하고 두른두른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결혼식에서는 예의가 아니죠. 자, 우리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10분 전에는 웅성웅성 또 이야기 반갑다 친구야 그러지 마시고요. 10분 전에는 하던 것도 다 멈추고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 전에 친구들과 인사들 다 나누고요. 10분 전이 되면은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서 10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반주를 싹 켜니까 소리가 조금 커져가니까 목소리가 더 커져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 말씀 드리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전부터는요? 예, 10분 전부터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다 하고 있다가 전우사님 찬양팀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있다가 야,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다 하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흡족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유심히 다 보십니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6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36번 답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하면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전에는 전혀 없던 의식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 천국이 내가 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내 집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이 의식,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말합니다. 이 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죄 용서를 받으면서 죄가 깨끗하게 씻겨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의식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이 의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일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 그래도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야 신중하다, 야 예리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양자로 삼아서 우리 집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저를 아빠라 부르지도 못하고 내가 이 가족에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도 가지지 못하고 혼자서 늘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딱 이와 같은 것이죠. 이 아이는 이제 압니다. 우리 집에 왔으면 내가 이 집의 양자가 되었구나, 이 집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이제 내 것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뛰어다니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이신칭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테텔로토이라 해가지고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빚진 것을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으셨다 그 말이죠. 받아야 될 저주,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신 거죠. 형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이제 끝났다. 계산은 끝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 믿음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은 너무 불확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원을 적용시키는 데 유일한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는 대상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그럽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옥에 내려가심이 내가 내려간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바로 나의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는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긴가 민가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곧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 복은요, 양심의 평화입니다. 즉 우리 내면 세계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자리에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그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양심이 나를 고소한다 그랬죠. 사탄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근데 너 회개했잖아. 근데 또 죄를 지었지. 하나님도 너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계시지. 네 마음이 지금 냉랭해져 가지.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거야. 너는 이제 죽어야 해.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또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사탄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공격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가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도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면은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왜 상합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거든. 내 마음을 들려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바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정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회개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평생.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사이에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말들, 뭐 행동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는 더 정직해졌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잘 보았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놈이 바로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수 중에 괴수.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나는 그래도 그런 죄는 안 지었어.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 여러분 사람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증오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음욕 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함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 자홍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이 아무 걱정 없음
4절도 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저를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우리 내면 세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 그 평화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강이죠. 세 번째 복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기분이 영 엉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찾아가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워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시험에 낙방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경제적인 궁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하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가 막히죠. 죄수들이 가만히 보니까 피투성이 되어서 옷 다 찢어져가지고 채찍을 맞아서 그리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갑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 지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세상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천사가 나타나서 한마디 한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을 딱 붙들 수 있습니다. 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세상에서 부를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찬송가 549장의 3절을 보면은 우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549장입니다. 3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죠.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할 것은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은 이건 잘 믿을 수 없는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붙들고 있다가도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러셨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젖먹이를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요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난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이러한 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키가 쑥 자라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능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려면 내가 지금 내 본능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복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
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보라고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믿음 생활하다가 저렇게 떨어져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서 돌아오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가 포기하고 놓아버린 것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자식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정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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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십니다. 거의 죽은 상태 같은데도 끝까지 안 데려가시면서 계속 도전하시죠. 그래도 안 돌아올 거냐, 그래도 안 돌아올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보호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복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은 영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